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언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때문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는 예루살렘이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그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라 그래가지고 성전 옆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종말의 중심이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달려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소요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고 이를테면 형님들,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정중한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말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존대어를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존대어를 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부형들아 이거는 낮춤말이 아니고 대단히 정중한 형님 여러분, 아버님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37절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군대인데 귀족들은 헬라 말을 쓰는 것을 더 유식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한글보다 한자나 한문을 쓰는 것을 더 유식하게 생각한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것을 더 유식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사실 뭐 천년 제국이라 그래도 로마의 문화의 뿌리는 이 그리스 헬라어로부터 온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가 다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가 로마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라틴어라기보다 로마의 귀족들은 헬라 말을 쓰는 것을 더 유식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자기들끼리 쓰는 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치자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히브리 말로 했다고 해서 히브리어는 아니고, 이 시대는 이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히브리어는 이미 문자로만 쓰여지는 언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수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그런 아람어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람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토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아람어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우리와 동료구나, 우리 언어를 잘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상당한 정도의 핍박과 반대를 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 누명이라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소요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하면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소요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바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이 긴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튀르키예 동쪽 지역인데, 요컨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자랄 때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아주 진보적인 랍비였고 대단히 유명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당시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율법 교육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는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거죠.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 사람들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형제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벌을 주려고 내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 대단히 포악하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때 천만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한때 천만 기독교인. 요즘은 600만, 7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근데 그 중에 이단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200만쯤 된다고 그래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만 기독교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600만, 700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0만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를테면 신천지 집단에 빠져있는 신천지가 한때는 신천지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고 영생증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한때는 요즘은 자기가 이제 육체를 떠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대요. 이만희가 참 그러니까 30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수십만 명이거든요. 수십만 명. 그리고 그 신천지 집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규모가 크대요. 한국 교회가 맨날 신천지 아웃하면서 신천지랑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말로 할 수 없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른 지식이 아닌 어그러진 열정이 그 삶을 무너뜨리는데 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열정을 비난하기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없는 열정에 대한 그 어떤 안타까움 이런 거 좀 필요하고 사실 우리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좀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들의 열정을 좀 뛰어넘는 어떤 그런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한마디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한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황했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가 자신을 향한 박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깊죠. 묵상해. 깊이 묵상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예수님이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를 절대로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덕분에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그러진 믿음을 교정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바른 진리의 길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평생 일을 했고 지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어그러진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할 줄 아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또 우리 주변의 교회에 대한 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 혹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그거를 빌미 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복음 전도 방식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먼저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내게 그 은혜를 맡겨놓으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